이제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가 계획하는 인생을 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받으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놓고 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매, 즉 죽정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된다. 애초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때 심판받을 때 바깥 어두운 것으로 쫓겨난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의 종국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예수 믿은 것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 아주 당당하게 넉넉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이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예수를 정말 열심히 따라 나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있던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이 인생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죠. 자, 이렇게 이 열심으로 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역자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상식에 의해서 남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그 입장, 그 처지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와서도 그런 인본주의적인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쓰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명목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선생 그런 선생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인생의 종국 열매도 결국은 하나님 떠난 그런 썩어질 열매를 취소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들한테 권면하기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거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친구 만나고 아니면 예식장 가고 딴 거 가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00% 그들은 세상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죠. 왜 주일날 와서 주일 이 귀한 시간에 교회에서 그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해야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녀도 엉터리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삶이나 아니면 가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서 지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쳐서 아 정말 이렇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정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도 여전히 기도 매일 하고 금식 매일 해도 여전히 마음에 허전함이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한 받냐면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받는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욱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전국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초입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노력에서마저 지쳐야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도함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죠? 모든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하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층은 지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합시켜서 이 중에서도 어느 누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세상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때가 되어서 말씀 앞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더욱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지쳤거나 예수 안 믿다가 지쳤거나 지친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즉 바울을 일꾼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계획했던 것이다. 괜히 그냥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다 계획에 넣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에 숨겨진 뜻, 또 깊은 뜻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3장 10절 읽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서 자기 자신이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꾼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일꾼의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비밀의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일꾼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이 그런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 일꾼의 역할을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진행시키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일꾼의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밀꾼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런 방식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이 에베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바울에 의해서 세웠죠.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가 의미가 심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무엇과 비교되냐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의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자유계 밖에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나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나간 시대.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었던 시대. 이제 이 시대가 구약시대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밖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냥 여러분 관념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이고 예수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있던 예수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실제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현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어둠 속에서 예수 믿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온 너희들은 이제 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때 교회를 통하여 얘기한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완전히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이제 그는 회개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면 그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도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인도자면 교회 머리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 머리로서 작용해도 그 머리도 몸의 한 지체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로 붙게 되는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몸에 붙어야 지체가 참다운 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도마저도 아니면 누구나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지 전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인도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생활, 이 생활 이것도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만 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같이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 각 지체들이 좀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되면 그들이 더욱더 지체로서 완벽한 지체 역할을 해내겠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여러분 혼자 독립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붙어서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맡은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몸이 온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앞날과 거듭났을 때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자, 이게 좀 약간 말씀이 이상하죠.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이 성령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한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학자들은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이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영의 살과 뼈가 없는 그 천사들 있죠. 어떤 영적인 천사들. 그런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천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라서 뭐 영적 존재를 가르칠 뭐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가르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영체인 그 이 천사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뭐 천사들을 모아놓고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는 결국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날개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정사와 권세, 하늘의 정사와 권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사는 정부, 국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작이 있죠. 영국에서 후작, 남작, 공작이 있죠.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왕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세라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는 권세, 권력, 힘, 능력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힘이 있는 거죠. 정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사와 권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정사와 권세를 왜 에베소 교인들한테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 하나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라고 정부예요. 국가예요. 누가 여러분의 나라를 다스립니까? 공작인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그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 왕입니다. 그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내면에 들어오는 모든 여러 잡생각들이 있죠. 선한 생각, 악한 생각, 흉악한 생각 뭐 다 들어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이거 조용히 해. 너 틀렸어. 이게 맞아 하고 이걸 결정해주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나라이고 여러분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결국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너희가 정사와 권세들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왜 정사와 권사라고 얘기했는가? 하늘의 정사와 권사라고 얘기했는가? 하늘이란 얘기는 하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건성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거 가만 놔두면 딴 생각하다 보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서 네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이걸 누가 채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파수꾼을 지켜갖고 그냥 누가 먹어 가져가지 않도록 꽉 지키라는 의미에서 정사와 권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내 마음판에 떨어진 거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가 힘세다고 나를 죽이면서 어떻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잘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정사와 권세라고 여기서 바울이 표기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사와 권세를 썼는지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잘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정사와 권세가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 잘 듣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하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으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느냐? 하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뭐 이 지혜, 저 지혜,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이 곧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그 사도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이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이 그 판단을 내릴 때 그런 권세를 행사할 때 그때 여러분 각종 지혜가 점차 여러분 안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밀려와서 여러분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얘기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경우에 봤을 때 그는 어부로서 아니 학문이 없는 범이었었는데 그가 이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학문이 많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감탄했잖아요. 저 학문이 없는 범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종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를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이전에는 제가 남을 가르칠 만한 철학도 없었고 세상적인 지식도 없었고 세상적인 지혜도 없었던 그런 무지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무식한 자였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미처 여러분이 인생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의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금방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뭐 알아들으면 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건데 점차 알아듣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 시간을 보내면서 잘 묵상해야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안 들린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뭐 각종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과 교회 상황을 통해서 그 교인들한테 우리들한테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당장에 임기응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 것은 그것은 뭐 급하게 급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이다. 그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계시할 것을 작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예정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이 시인하든 부인하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남한테도 전하는 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꼭 교회 와서 봉사해서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 춤추든지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사라졌을 때 제대로 된 길을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는 그리스도를 퍼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여러분 인생이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젊은 분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향배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가 선포되는 교회에 적을 두시고 여기서 지혜를 받아서 세상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모든 지혜의 셈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외모상으로 봤을 때 뭐 우아하고 크고 뭐 장엄한 그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만은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느 다 큰 교회라 어느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받으시고 세상 일을 하세요.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교회 와서 지혜 받고 교회 일로 여러분이 세상 일을 처리하게 되면 교회 지혜로 세상 일을 처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12절 다시 한번 읽고 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얘기했을 때 그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어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밖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저희 신학교에서 뭐 배울 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내가 가끔 뭐 도둑질 한번 했으면 예수 밖으로 나갔고 도둑질 한 걸 회개하면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하나님께 좀 불경한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예수 밖으로 나갔다. 또 그 회개하고 나왔으면 선한 일을 했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그때 그냥 간신히 예수 안에 그냥 힘들게 예수 안에 포함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린 예수 안에서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을 만났어야죠. 그래야 그 안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밖에서 참다운 사도 바울의 예배소 교인들처럼 참다운 이런 생명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그 단어도 실질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안에서 항상 머물고 있는 것들, 이것이 예수 안이죠. 예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집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을 끊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건 그의 말씀 밖으로, 말씀의 관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그것을 고칠 만한 기회가 없죠. 말씀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냥 말씀 안에서 잘못되면 고칠 기회가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다는 얘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에베소 교회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는데 그를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그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의, 예수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나마 말씀 앞으로 나오죠. 에베소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로 나오면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고치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 나가야지 해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그 몸을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감동줘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죠. 그건 나오기만 했지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온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고쳐나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부분을 메꿔나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하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개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음의 본체가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믿음, 즉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 예수가 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표출하고 믿음이 내 것이 된 것,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믿음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역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때 예수의 믿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죠. 개역성경은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 22.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했고 계속 말씀을 듣고 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를 고쳐서 믿음을 주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복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셨잖아요. 날 고쳐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러 오셨으면 이제 예수가 주는 믿음을 받아야 의롭게 되죠. 요거를 이 관계를 잘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받게 되면 그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함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면 두렵고 하나님을 보면 심판받고 뭐 잘못했는 거 따져가지고 다 그냥 낱낱이 기록했다가 내가 잘못하고 도둑질한 거 다 기록했다가 놓고 나중에 너 이러니까 너 되겠느냐 하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건 맞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떨고 있었고 당당함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왜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뭐 걸지덕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있었잖아요. 뭐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몸을 가리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는 거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께 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숨는 상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눈 가리고 나 옳다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뭐 영원한 것을 생명을 얻으면 좋은데 생명을 얻기는 쥐뿔 뭘 얻습니까?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모습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심판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우리 인생이 두려움이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 보시면 나란 인생이 정말 하나의 아담으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나의 표상이고 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내 모습을 먼저 보여준 사람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한 아담이기도 하지만 그 아담이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떠나왔으니까 이제 그 대책이 뭡니까? 이 인생이 뭐 편안하고 좋고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말씀 앞으로 나오죠. 그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인생이 해결받는 그런 길을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를 받는 그런 길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은 점차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왜 담대함, 이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담대함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서 점차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서 힘들게 살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과 멀리 된 그 마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담대하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에게 그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8절도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하실 때, 임하실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죠. 정말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팔자고치는 거죠. 팔자라기보다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느라고 정말 내가 내 방식대로 남들한테 높임받으려고 그냥 낑낑대도 그냥 피튀기 싸움만 하고 올라가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이 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실제로. 이전에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 도망갔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함이라. 이렇게 여기서 이 사도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마찬가지로 전부 두 교회에서 그 두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한 가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일을 두 사도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도들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100번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100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저 하나님 비유 좀 마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건 뭐 말만 그대로 부도수표 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잖아요. 들어오려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보다 큰 자가 여러분 벽 틀어잡고 하나님을 항상 배반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큰 자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뭐 우리가 아버지하고 좀 싸웠다가 세상에 아버지하고 싸웠다가 몇 년 후에 화해하려고 사과 한 개 괴짝 들고 또 소고기 몇 건 사들고 가서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만나는 그런 세상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이 세상에서 혼자 살고자 하는 그 생각에 찌든 그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고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생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 생명, 지금의 이 생명이 완전히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다 도망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도망가요. 웬만한 사람이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지 않을 사람들을 불러놓으셨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도중에 도망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건 여러분이 도망가면 도망갈 사람이고 도망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잘 겪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에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큰 광명의 세상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다시는 주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나중에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뭐 육신을 벗고 만나면 기뻐할 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거지 천국 죽어서 간다는 티켓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예수에서 고침받는 그런 과정만 잘 겪고 나간다면 이제 우리들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잘 생각해서 이 길을 잘 따라 나서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그 교인들, 즉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조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전부 제거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전부 제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급조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예정했던 것,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고 우리 믿음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 안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자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인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